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보겠습니다. 105절부터 1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존하는 삶이라고 했고요. 조금 더 길게 하면 말씀에 의존하여 살기로 결심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06절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시인은 그냥 맹세합니다 혹은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도 그렇죠.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결심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19편의 14번째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 눈이라고 하는 영어 알파벳으로 말하면 N이 되겠죠. 으로 시작합니다. 8절이 전부 다. 그래서 시인은 12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에 견고하고 확실하게 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3연에서는 이 견고하고 확실한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이 주는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적보다 나은 지혜이고 모든 스승보다 나은 지혜이고 그리고 노인보다 나은 지혜, 명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는 우리를 그저 똑똑하게 만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4연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이 확고부동한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모든 지혜를 주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열쇠라면 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경건한 인생을 살고 싶은 열망을 시인은 이 자신의 결심에 담아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연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아마 시편 119편의 이 많은 구절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여정을 뭐 광야에도 많이 비유하지만 길에 비유합니다. 길, 여정이죠. 그래서 철로 역정은 그 대표적인 성경이 인생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길에 비유하는 아주 길게 나 있는 길입니다. 100m 경주가 아니라 그 길을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걸어가는 이야기를 철로 역정의 철로 존 버녀는 담아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5절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이 여정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여정에서는 밤에 낮에만 걸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어두운 밤을 만나지만 그 밤에도 걸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밤에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늦어서 혹은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밤에도 걸어갈 때가 있잖아요. 일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낮에는 등이 필요하지 않죠. 낮에는 빛이 필요하죠. 그리고 밤에는 등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읽는다면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완전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인도하는 기능만 했던 것은 아니죠. 분명히 인도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구름기둥이 저 앞서가면서 그들 인도했죠. 또 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그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해줬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 기능이 나오잖아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는 인도하는 기능이고요. 하나는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떠냐? 물론 인도한다는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보호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글을 쓰다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됐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지뢰밭 같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걸러낼 수 있는 그 기계가 없으면 어떻게 위험천만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지뢰밭 같다. 그렇게 느끼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진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다 앗아가지 않거든요. 때로는 이걸 밟으면은 주로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상해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망가뜨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60, 70, 80을 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상하고 거칠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등이 없고 밤에 등이 없고 낮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이 길을 위험해서 걸어갈 수 있겠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안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10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도하심보다는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모든 어떤 결정들을 하고 내 삶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세부적인 지침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과 떠나서 심지어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저에게 지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심지어는 주차장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께 구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을 사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일상의 삶 속에서 모든 결정의 근거를 발견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 세부적인 지침을 발견하려고 이 말씀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금방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 하는지 저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또는 대인관계, 사업에 대한 거 이런 구체적이고 많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근거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들을 걸러내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마치 우리의 어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것으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성경을 쫙 피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구절을 읽기도 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렉 히드너는 이런 말을 합니다. 105절에 대해서 시인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세속적 지침이 아니라 도덕적 선택을 위한 진리에 관심을 두었다. 이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어떤 도덕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8절을 한번 찾아보죠.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사용하나 하면 구원, 승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등불이 다 필요합니다. 이것은 등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어가 아니라 등불이 있으면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발견하는 거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13절도 한번 찾아보시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족하지 않도록 사망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빛에 다니게 하신다 그랬죠. 이것도 역시 보호한다는 기능으로 빛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물리적인 상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약속하는 건 아니죠.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면 가짜 빛도 있거든요. 가짜 빛이 뭐겠어요? 세상의 지혜죠. 세상의 지혜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의존하여 살기가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가 이 정말 홍수 때 물처럼 많아요. 세상의 지혜가. 하지만 마실 물은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에 찾으면 안 나오는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심지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찾아봐도 아마 어지간히 나올 겁니다. 물론 그 대답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형 서점에 자기개발 섹션을 한번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죠, 책들이.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책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지혜에 의존해서 대인관계 맺는 것을 배우고 그 지혜에 의존해서 부부관계를 맺어가고 그 지혜에 의존해서 육아를 하고 그 지혜에 의존해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를 성경으로부터 얻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가 하면 세상의 지혜는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출발선상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을, 성경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부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지혜의 출발 전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말하자면 무신론과 인본주의의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기 때문에 일반 은혜의 차원에서 세상의 지혜가 다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는 걸러야 하고 비평적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형성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무분별하게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전문가가 썼으니까요. 그리고 누가 말하든지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경이 주는 월등한 지혜와 그 원리로 삶의 모든 영역들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그때마다 고비고비가 있어요. 그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막 취업을 해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풀어야 할 고비가 있을 것이고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에게 결혼생활에 대해서 이제 막 아이를 낳을 때에는 아이를 어떻게 육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사춘기에 그리고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노년기를 맞이할 때 때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있고 우리는 전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에 솔깃하기가 쉽지만 성경의 사람들이 된다면 성경을 먹어치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불변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리고 끝내지 않죠. 6절에 106절에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 이 말은 오만한 결심이 아닙니다. 내가 맹세했어. 내가 정했어. 나는 할 거야. 한다면 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107절이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6절, 105절, 106절만 딱 잘라서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이 등이고 빛이니까 나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어. 끝! 그렇게 가지 않아요. 107절을 우리가 보면 시인은 겸손하게 내가 각오합니다. 결정합니다. 결심했습니다. 맹세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셔야 내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결심하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결심하고 우리가 못 이루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아무리 의지가 대단한 분이라 해도 없을 거예요. 결심하고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결심에 대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결심에 대해서 거룩한 결심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결심해봤자 뭐 잘 하지도 못하는데 이 결심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떠벌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한 것처럼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 시인이 결심을 한 것처럼 사실 오늘 우리도 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룩한 결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결심해 보셨어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언제 결심해 보셨습니까? 1월 1일 날, 12월 31일 날이요. 내가 이번 해에는 성경을 빼지 않고 1년 동안 한번 읽어보리라. 거룩한 결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이 가지는 결심은 내가 읽겠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결심을 하는 거에는 언제나 따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107절처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가령 제가 찬송가에 굉장히 많아요.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이걸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따라 부르기 힘든 게 있잖아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날 대속하신 구주께라는 321장 찬송의 후렴구가 이래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그 찬송 부를 때 우리는 이 후렴구를 몇 번씩 부르면서 정말 내가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잖아요. 결심을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건 결심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갈 길 인도하소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없거든요. 내 능력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열심은 이거예요. 이 결심을 하고 은혜를 구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성도의 결심은 언제나 자신의 신실함의 근거에서 결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의 근거에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걸 아니까,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걸 아니까,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셔서 그 길 끝 목적지까지 걸어가게 하실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요, 그 약속에 기대요, 결심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 맞죠? 전 또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넘어지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뭐 베드로 케이스는 너무 떠벌리고 결심 잘하고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아마 이렇게 저를 베드로처럼 아셨어요. 맨날 결심했거든요. 매일 결심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부모님께 늘 알려드렸어요. 결심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결심에 대한 냉소적인 혹은 자조적인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결심대로 살겠다. 자신을 베드로처럼 이제 잘못된 결심보다는 결심을 잘 해석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심이 낙담을 낳게 되고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은 죄에 빠지게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서원하는 경우에 그걸 취소할 수 있는 규정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경솔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입다는 경솔하게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맨 먼저 마중 나오는 것을 바치겠다. 자기 딸이 맨 먼저 나와서 기뻐했죠. 결국은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낙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는 딸을 바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경솔한 결심을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말씀에 의존하여 거룩한 결심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시인은 107절에서 고난의 상황을 언급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의 상황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결심을 이행하여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사실은 이 결심을 하고 있는 106절의 상황과 107절의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와 109절의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라는 말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지만 주님, 내 상황이 지금 주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107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건 하나님하고 무슨 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살길 원해요. 왜? 앞에서 말한 대로죠. 이 말씀이 없이는 내 인생길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단순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하는 거는 살고 죽는 문제를 놓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 제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나아가서 108절에서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자원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하고는 구별되는 것이죠. 속죄제는 내 죄와 관련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라면 자원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인데 여기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이라고 한 걸 보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언제냐고요? 107절에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라고 그러고 109절에서도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라고 있사오나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자신의 신뢰를 이 찬송에 자원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09절에서 우리는 다시 시인이 107절의 고난의 상황을 109절에서 또 언급하잖아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이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시인이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실마리 이 고난의 상황에 대한 실마리를 얻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잘못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많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굉장히 고난의 상황을 유발시켰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나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무사고로 그저 부딪히지 않고 잘 살아갈 것인가 고생 안 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삶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미국에서 그 책을 읽었었는데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그 말씀사에서 번역이 됐더라고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존 파이퍼 책인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제가 지난 주일날 읽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 지난 주일에도 읽었고 몇 주 전에도 읽었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렇지만 그 다음 말씀에서 누가복음 21장 16절이거든요. 다음 말씀에서 21장 18절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들 몇을 잡아다가 죽일 거야. 그리고 신문할 거야. 너희들을 박해할 거야. 핍박할 거야. 또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니까.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도록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전부 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 실제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실제인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우린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기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기죠? 박해와 공고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 소망을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을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이 위기의 한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많이 위기를 많이 맛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삶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경험은 110절의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성도의 여정에는 악인들이 해하려고 파놓은 함정, 올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험천만한 데서 안전하게 말하자면 마음을 다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성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악인들이 나를 위해서 쳐놓은 올무, 나를 넘어뜨리려고 쳐놓은 올무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피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110절을 보면 상당히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늘 위험을 무릅쓰는 신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때로는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착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시인은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서 더 나아갑니다. 시인은 111절에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고 얘기하죠. 내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근데 여기서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서. 그러면 여기 기업이라는 말을 한번 이해를 해보죠.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근데 이 기업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유산이거든요. 유산인데 이 시인이 지금 생각하는 유산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가 70대가 됐을 때 나를 위해서 누리게 하실 유산이 있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유산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몫으로 주실 유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증거들은 뭔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그 내 몫의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의 증서가 주의 증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유산을 여기에 지금 권리 증서가 여기에 이게 권리 증서라고 지금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과거의 은혜로부터 장래의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110절에서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놨지만 내가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에게 누리라고 주실 유업이 있을 텐데 그 유업의 권리 증서가 이 말씀에 있어서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볼 때마다 뭘 보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지.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게 있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읽으면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살았던 삶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장래의 은혜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장래의 은혜가 아니라 궁극의 은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장래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신 유업을 읽어내십니까? 그 보장을 읽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됩니까? 우리 인생 여정이 평탄하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평탄하지 않죠. 험산 줄령이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산을 오른 성산 줄령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게 뭐겠어요? 이걸 지나고 나면 목적지가 가까워진다. 이걸 지나고 나면 목적지가 가까워진다.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지가 보이질 않아요. 그 목적지를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여정을 험산줄령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실 것에 대한 그 권리를 읽으라는 거죠. 시인의 고백은 이제 마지막으로 112절로 갑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마음을 기울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거룩한 결심을 표명하는 예약입니다. 이 사랑과 마음, 이 마음을 기울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마음을 기울인다는 얘기는 그의 순종과 헌신을 사랑 없는 율법, 사랑 없는 순종으로 만드는 그 율법주의로 그를 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여정은 비록 땀 흘리고 힘들고 피곤하기는 할지라도 기쁨의 여정이 될 거라는 말이죠. 107절에 말한 대로 고난이 매우 심하고 109절에 말한 대로 생명이 내 생명이 항상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루의 밭 같은 인생길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안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 얘기합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건강 지킬 수 없고요. 늙어가는 거 지킬 수 없고요. 돈 지킬 수 없고 명예 지킬 수 없고 그런 것들 지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겁니다. 한 가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입니다. 시인이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인 천성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안전하게. 장래의 유업을 바라보는 소망이 이 여정에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그 고비고비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고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이 지켜준다고 말하죠. 보호해준다고 말하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인간관계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굳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읽으십니까? 왜 묵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녁에도 들으시는 것은 어떤 까닭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이고, 이 말씀이 나를 지루해 밭과 같은 인생에서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맹세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의존하여 살겠다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겠다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푸른 초장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 너무나 편안해서 거기서 잠을 자다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너무나 편안해서. 왜냐하면 지쳐 있었으니까. 지쳐 있었으니까 아 이렇게 좋은 정자가 어디서 또 나오겠나. 잃어버리죠 다. 그리고 또 힘들 때는 또 불평하게 되고 마음이 상해요. 자갈밭을 지나는데 발이 부르트고 상하는 게 아니고 그 크리스천의 마음이 상해요. 안전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내 말씀이 너희들을 지켜준다. 내 말이 너희들을 지켜준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은 목사도 아니고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은 대단한 신앙을 가진 너희의 신앙의 멘토도 아니고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결심할 수 있습니까? 경솔하게 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주님 말씀에 의존해서 내가 그 말씀 지키고 살기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왜냐하면 이 말씀밖에 나를 보호해 줄 거 없으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님 주의 말씀은 이 어두운 세상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이 깜깜한 칠흑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를 발의 등이 되시고 길의 빛이 되셔서 모든 위험 요소들로부터 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없이 제가 어찌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지뢰밭과 같은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어떻게 제가 말씀 없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의지할 것 없는 방백과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여정을 마칠 때 주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베샬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도 결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로 그 말씀을 의존하여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저희 발의 등이 되고 저희 길의 빛이 되셔서 저희가 이 어두운 세상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참 너무 위험천만한 인생길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능히 그리고 넉넉히 저희들을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셨다고 하였으니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성도들은 신실하게 그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결심하며 맹세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것이 인생의 좌표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이 길을 천성길에 이르기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아, 주의 말씀이 참으로 신실한 나의 보호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